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 고백합니다. 그가 증언하는 내용들이 22절 후반에 잘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즉 바울이 전한 것은 이 자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말은 나머지 유대인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구약에 열심히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한 것이 전부인 바울을 갖다가 막 핍박한다면 그 행동 자체에 모순이 생기는 셈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 즉 구약이지요. 구약을 요약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구절에 나타난 바울이 요약한 구약의 메시지 핵심적인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둘째는 다시 살아난다 하는 부활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이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이 부활과 빛이라는 이 단어로 구약의 핵심을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그를 믿는 신자들의 삶도 새로운 각도에서 비춰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고난과 이 부활과 빛, 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발적인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 이 땅에 와서 좀 재수 없는 일에 휩싸여서 이 고난을 받게 되셨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빛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리 정하신 뜻을 따른 것입니다. 소위 그 메시아가 자기 이 고난을 당했다 라는 사실과 뭐 더군다나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말, 이 총독 베스도가 소리칩니다. 더 이상 바울의 자기 변론을 듣고 막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이거 아그립바 왕과 그 뭐 아내이자 좀 애매한 관계인 그 여동생 버니게입니다. 그런데 지금 끼어든 것은요, 이 베스도 총독이죠. 베스도는 완전 이방인 아닙니까? 이 로마인.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 견딜 수 없는 것으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웬만하면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거든요. 유대인들만큼 철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메시지만큼에 있어서는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로마인들 그 당시 학문과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지식과 예술을 사랑하고. 그런 기본적인 바탕에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지나친 헛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보고 미쳤다 미쳤다 이 두 번이나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이 들었던 이 소리, 아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오늘날 신자들이 들어 마땅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바울이 살던 당시보다 이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훨씬 관대합니다. 무슬림들도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불교 신자들도요. 부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생명이 이렇게 좀 돌고 돈다는 순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놓고 미쳤다 이런 소리를 못 합니다. 뭐 우리한테 뭐 대놓고 미쳤다 하면 그 자기가 미친 거죠. 서로 이 다른 종교를 좀 존중해 주는 문화 속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바울 당시 시대보다는 훨씬 더 종교에 대해 관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여전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일평생 단 한 번 하는 성례죠. 그 뭐죠? 단 한 번 하는 거. 세례입니다. 그죠? 세례. 그리고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 성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다른 사람 있는데. 이 세례나 특별히 이 성찬은 결코 이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성례입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성례입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바로 드러내는 것이 이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감추지 않고. 아,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서로 한 형제고 자매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되고 자매되지 않은 자들은 우리를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뭐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까? 야, 너 정말 미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냐? 하면 흔들립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또 성찬에 참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안 흔들리느냐? 우리 원래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서 안 흔들리는가? 안 그러면 뭐 유혹에 미동하지 않는 자들이라서 안 흔들리는 거가 우리의 성품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진리의 문제거든요. 진리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1-1, 2. 그 앞에 돈을 억만큼 쌓아둬도요, 흔들리지 않고 1-2,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요. 만일 눈앞에 뭐 100만 명이 모인들, 뭐 1000만 명이 모인들요, 저 앞에 와서 뭐 1-1은 5라고 우겨도 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1-1은 2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 마음이 굳어가지고, 안 그러면 제가 뭐 1000만 명, 2000만 명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담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뭐 눈앞에 2000만 명이 와서 1-1은 5라고 우겨도 2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대답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품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뭐 딱히 위대한 성품을 가지고 뭐 대단히 용감무쌍해서가 아니라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이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요.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으니 그렇거든요. 자기도 흔들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뭐 타고난 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좀그 예외일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 사람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진리에 대한 확신은 이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26절이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장면이지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함으로. 바울은 총독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에도 요동치 않고 오히려 담대히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 유대 출신임을 알고 있는 바울은 27절에서 되묻습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를 믿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적인 물음이지요. 이 대답을 듣기 위해 묻는 그 물음이 아닙니다. 뭐 저도 설교 중에 그런 그 수사적인 물음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방금 이런 물음도 그렇지요. 꼭뭐 여러분한테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 물음이 아니라 문학적인 기법이지요. 예,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질문을 할 때도 있는데 뭐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대답을 대충 예상하고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27절에 나온 이 바울의 질문도 같은 성격입니다. 굳이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에요. 근데 28절에서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의도를 눈치 딱 채지요. 아, 얘가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에 딱두번 나오는데 11장 26절에 한번 나왔고요. 오늘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은 뭐그 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 정도로 불렀는데 이제 막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정착되던 시기입니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너도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요. 가톨릭도 크리스찬, 개신교도 크리스찬. 뭐 심지어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시대입니다. 그요 근래에는 그 메시를 능가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이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지요. 호날두. 이 크리스티아누가요. 그 크리스찬의 그 포르투갈식 그 발음입니다. 집안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 가지고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그럼 뭐 호날두 선수도 가톨릭이죠. 그 미들네임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할때그 호날두가 미들네임인데 이 호날두는 아버지가 존경하는 이 미국의 대통령 그 로널드 레이건에서 따와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아 우린 독실한 그 가톨릭 집안이다. 크리스티아누 내가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해서 로널드를 붙여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고 해서 이 퍼스트 네임과 미들네임을 붙였습니다. 이 선수뿐만 아니라 이름에 뭐 크리스찬을 붙이는 뭐 사람들을 요즘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당시에는 몹시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도 단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아그리빠에게 바울은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본문 29절이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이 적고 많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이 말의 양이 좌우하는 것 아닙니다. 비록 적은 양의 씨앗이라고 할지라도요. 뭐 적은 건 어때요? 뭐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열매 맺게 됩니다. 막 씨를 갖다가 막한 트럭을 갖다 붓는다 해도 막 길가에 떨어지면 싹을 틔울 수 없지요. 바울의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유행했던 것이 있는데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면 안다는 것처럼 전도할 때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찍어갖고 푹 들어가면은 다 익은 고구마라 갖고 이렇게 쉽게 전도가 되고 몇번 찔러보고 푹, 잘안 들어가면 푹 익을 때까지 여러 번 찔러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막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느냐, 뭐, 씨를 막 여기는 조금밖에 안 나서 안 자라나, 막더 들이부어볼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29절 끝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의 성품과 나의 도덕성을 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생활 습관이나 버릇을 닮기 바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부지런한 성품을 닮기 바라고, 나와 같이 열성적인 성품을 닮기 바라고, 나와 같이 뭐 잠시라도 가만히 쉬지를 못하는 이런 뭐 부질부질한 걸 닮으란 말이 아니죠. 나의 믿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 믿음을 누구나 가지기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바울을 닮은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의 조상들과 한 형제 되고 이 자매 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할수 있겠지요. 우리는 이 도덕적인 이 완벽주의자만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구워 삶습니다. 네 사는 모습을 한번 봐라. 네 사는 형편을 봐라. 네가 전도 안 들고 누가 나오겠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 처음 믿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봐도요. 누가 나한테 이 예수를 전한 내 나한테 예수를 전해준 그 사람의 그 고결함 때문에 뭐이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그 마음이 뭐 여전히 내한테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와서 탁 꽂혔을 때는요. 나한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굳게 설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전도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나의 도덕적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더러는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더욱 교만할 때를 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요, 자기가 더럽든, 뭐 자기가 신분이 높든 낮든,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조금 나아졌을 때 전도하자. 내가 좀더 거룩하게 됐을 때 전도하자. 그래봐야 그 죽을 날만 다가오시고, 입도 벙크 못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리스도를 위한 용사가 됩니다. 다른 이들이 오해하지요. 처음에 그 사도들도 오해하지 않습니까? 야, 저자가 우리를 진짜 제대로 한번 잡아 죽이려고 일부러 예수적인 척 하면서 오는 것이라고. 워낙 악명 높던 바울이었으니. 그러니 그 바나바 사도 정도만 이렇게 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아, 저 사람 살인마요. 우리를 잡아 죽이던 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삶이 받쳐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누구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일 하라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누구나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